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확고한 자세로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를 네 가지로 밝혔었죠.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사도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로 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의 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자기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빛, 빛이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담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인 자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더 선명하고 밝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입자가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판매자한테 미리 거는 것이 보증입니다. 절대로 주인은 세입자한테 보증 줄 필요가 없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증 주는 죄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의 속사람이 이미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날로 낡아지는 이 겉사람을 떠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이 겉사람을 입고 살게 하시는 동안 내 삶의 목표는 내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직을 확고한 자세로 수행할 수 있었던 네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도직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도직의 근본 목적이 화목해 하는 직책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단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은 바로 화목해 하는 그 근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대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뭘 권면한다는 말인가?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필로 11절 앞에 그러므로 이렇게 써넣어 두십시다. 그러면 바로 이 11절이 10절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셈이 되는 거죠. 10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그날을 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뿌려야 될 것을 바르게 뿌릴 것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포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는 심판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상대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날은 내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날이란 말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그날은 까닭 없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경외심의 의미를 이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따라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보거나 지적 탐구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인간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앎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 그 체험이 이 근저에 깔려 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매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외심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이 앞뒤에 있는 모든 말들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그 말입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권면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신들의 중심과 그와 같은 신앙 인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른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중심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인격이 너희들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실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거짓 교사들의 음해 때문에 바울은 비인격적인 사람이야, 바울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판정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우리의 이 중심과 인격이 그대로 전해지면 좋겠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인격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 인격을 믿어요. 그분들의 중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믿습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도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들고 온 게 뭐죠? 그럴 듯한 타인이 쓴 추천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쓴 자천서, 자기 소개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제출한 추천서가 있냐? 사도 바울 자기 소개서가 있냐? 없지. 그 봐, 가짜잖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정했었단 말이죠. 그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중심과 이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판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새삼스럽게 너희들에게 우리 자신을 자천하려고 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바르게 깨달아서 중심은 형편없는데 외형적인 것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현혹당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도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도리어 해로 여기고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적 자랑거리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질그릇에 관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질그릇밖에 안 되는 나 자신을 내가 신봉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것은 내게 해다. 이걸 배설물로 버린다.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나를 지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이 바깥 질그릇을 자랑하는 겁니다. 추천서니 자천서니 모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안다는 둥 모든 것이 질그릇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게끔 오직 중심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끔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지금 1년 이상 쭉 공부해 왔는데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구절을 탁 보시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구나 하는 걸 대충은 짐작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 썼겠어요? 미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이 저 바울 은행 봐라, 저 태도 봐라, 저 건강한 균형을 상실하고 저 미친 사람이다. 바울의 대답이 그래 나 미쳤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미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치는 것이 왜 위험하죠? 자기를 향해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미칠 때가 위험한 거예요. 내 사상, 내 편견, 내 욕심, 내 이기심에 미칠 때 미치면 미칠수록 나는 타인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고 도대체 이 종이에 쓰여 있는 이 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미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내 욕망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 미치면 미칠수록 사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미치면 미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를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미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흉기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미치는 자는 사람을 위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쳤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 형님이죠, 그죠? 마리아의 여형제가 보면 예수님은 자기 조카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친족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족들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헬라 말로 파라라고 하는 것은 꼭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friend, 친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우리말 성경은 가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친족, 친척의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알잖아요. 어머니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촌, 팔촌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예수가 해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친척들 눈에 미치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 보였었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정결한 영으로 우리에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연필로 써두십시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미쳐서 사는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사도바울이 밝힌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 동역자들 다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헬라 말 시네코는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은 좁은 범위로는 바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죠. 바울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바울은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요. 바로 그 바울의 입장이 여러분 각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를 갈 때 바울이 혼자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일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행 가운데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울만 딱 집어서 불러내셨습니다. 바울이 제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우두머리로 지금 가는 겁니다. 제일 큰 대적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께서 나를 그날 그 자리에서 나만 뽑아내셨을까? 마치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들, 중학교 동창생들 중에서 우리만 지금 딱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두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바울 자신의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두셨다라고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뵙고 지은 찬송가가 410장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자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딱 집어내셨단 말이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밤에 불안하고 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평강이 차고 넘쳐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랑에 깨어있는 한 하나님에 미쳐 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자기를 사로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은 의미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또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삶으로 사랑이 자꾸 상승하는 것이죠.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들렀을 때 빌립 집에 잠시 머물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하의 그 위대한 예언자 아가보가 너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니까 가지 마라. 그 바울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다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만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강권했던 주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을 강권한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거나 우리가 주께서 대신 돌아가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벌써 예전에 한번 우리 살펴봤죠, 그죠?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주 목사님 당신은 의인이시니까 대개가 계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안 그런다 말입니다. 다 당신은 의인이니까 뭐 의뢰 그 길 가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용감이라는 말은 생각 없이라는 말입니다. 전철역에서 전철이 오는데 선로에 술 취한 사람, 떨어진 사람, 뛰어내려가서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뛰어들어서 살리고 자기는 죽는 겁니다. 딱 시계를 보고 내가 뛰어내리는데 3초 걸리고 저 전철이 오는데 2초고 내리면 죽네 생각하고는 못 내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생각 없이 의협심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예 없고 선인을 위하여는 생각 없이 죽는다가 어쩌다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생각 없이 죽는 자 외에는 죽는 자가 없다면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도 대신 죽어주셨어요. 14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된 옛사람으로부터 이제는 탈피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 가능이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자로 간주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든 간에 그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의지로 술 한 잔, 담배 한 대가 제대로 끊어집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 옛 습성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의 선고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바울이 생각할 때 나를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미쳐서 산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이런 구절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몇 번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에서 걸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이 15절 9절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주님의 권면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때까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할 때 그들 자신은 누구예요? 겉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는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그냥 갉아먹는 짓이에요.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은 무슨 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새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주님께는 하나도 손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뒤틀려서 내일 해가 동쪽에서 안 뜨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주님은 변함없으시지만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을 떠나서나 우리가 참되고 바르고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미쳐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 거짓 교사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계속 바울을 폄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배경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추천서도 없다, 자천서도 없다, 예수 살아있을 때에 예수 얼굴도 못 봤다, 뭐 이러고 지금 계속 외적 조건으로 사도 바울을 부정한단 말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사도 바울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빈민 거지로 올 수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 빈민촌에서 살 수 있는가? 당시 율법으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옛날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따지고 판단했던 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죄인으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에 미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을 압도했던 감동과 감격을 우리 느낄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연필로 글을 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문구를 뭘 써야 돼요?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써야 되는데 쓰려고 보니까 보라 보라 나 좀 보라.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옛날의 나하고 지금의 나를 좀 비교해봐라. 난 새것이 되었어. 자, 새것에 공표하고 새로운 피조물 줄을 연결하십시다. 새것이 되었는데 그 새것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새것이에요. 그러면 이전 것, 이전 것은 뭐예요? 새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전 것은 뭐예요? 옛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새 존재가 되었다든가 새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되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대전제가 뭐죠? 창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피조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창조주의 절대 명령하에 있고 나는 창조주의 절대 명령을 순종하라는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 단어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피조물, 처음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잖아요. 옛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옛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의 분기점이 되는 차이가 뭡니까? 예전에는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아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 4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이 칼 들고 누구를 찌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 없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안 보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피조물일 뿐 실은 자기가 창조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철저하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전에는 내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나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첫 번째 유혹이 뭐죠?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단순하게 너 배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에바 선교사님 노래 가사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꽃의 아름다운 뭐 모양, 빛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돌멩이를 그대로 둬야 돼요. 그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것은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너 떡으로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배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피조물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왜 섭니까? 거울 앞에는 내가 잘났음을 뽐내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만 내의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입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화목해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사도직의 수행을,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자리에서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을 사로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로소 바르게 회복됐습니다. 내 자리가 비로소 바르게 됐어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직무를 바르게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그 순간부터 내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한 우리 모두가 벌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에도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옛 사람의 미련을 두고 옛 사람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게 도와주옵소서. 피조물의 본질과 본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미쳐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와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정황적으로는 똑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 의해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